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읽고 그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8절에서 31절까지 4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편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의 백성을 놓치 아니하리니 너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였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이 오늘 읽은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고,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 죄인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게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2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보는데, 오늘은 이두 번째. 지금 지난번 거를 조금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저희가 보는데, 그것이 죽은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출애굽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죽은 거에서부터 구원되는 것으로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새롭게 태어나서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 현실에 저희도 참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부활로 보면 그럼 부활은 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참여되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 사이에 저희가 초대되는 그 관계에 저희가 초대되어 그 관계에 참여가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지옥을 안 가는 뭐 심판을 안 받는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의 천국 현실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현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왜 아들들이야 장자가 유업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결국 더 확실한 말로 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놓아줘서 뭐를 하게? 가서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하게. 지금 그렇게 놓아달라. 이런 말이죠. 우리의 그 구원받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주어져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그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즉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믿지 않고 넘어지도록 정하셨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믿지 않게끔 넘어지도록 정하셨다.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완전하게 다루려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예정론도 나와야지, 선택론도 나와야지, 뭐 자유의지는 뭐냐,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의 그 완전 타락의 상태, 뭐 이게 너무 말할 게 많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믿지 않게 넘어지도록 미리 정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이런 것을 지금 이해하려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그냥 이 2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만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그럼 누가 그걸 거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면,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거역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왜 우리를 책망을 하시느냐?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갖고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죠? 여기 보는 내용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면 그걸 거역할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나무라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왜? 바로 왕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강팍케 한 거라고 지금 여기 써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5절 하반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즉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불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죄인들의 그런 아르구멘트,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 왜 나무라시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 지금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걸 풀어가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벌써 많이 뭐 공부한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버릇이 돼갖고 이렇게 자꾸 그리게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배운 교리 중에 하나가 완전 타락입니다. 그죠? 죄에 빠진 인간. 완전히 타락됐다는 거는 타락될 만큼 됐다, 타락될 수 있는 만큼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타락이 됐다. 즉,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 즉, 무엇을 알수 있는 능력, 기능.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무엇을 믿을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이제 죄 쪽으로밖에는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이런 죄인이 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도 안할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왕을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말은 지금 바로 왕이 순종을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강팍해 해서 순종을 못했다 이 말은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어차피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아니 찾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7절,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고 계속 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성령님의 일을 왜안 받아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즉, 육에 속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완전 타락된 자들,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왜?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자체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짓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성령이 없이 영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도 다 싫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이게 한국말로 뉴트럴이 뭐예요? 한국말로 중립? 중립죄인은 없어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중립인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도 않지만 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중립이라 이거죠.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요. 글자 그대로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사람, 새로운 마음을 주는 사람, 즉 거듭나는 사람, 그렇죠? 다시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새로운 마음, 또 믿음도 허락하시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벌써 되었기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예정론, 선택론을 가르치는데 직접 사용하십니다. 그 로마서 9장에 가보죠.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데, 즉뭐 예정론이라고 할수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하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했을 때는 이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엄마도 다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여러 가지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헛갈려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는 이제 더안 헛갈리게. 엄마도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러면 이제 뚜렷해지죠. 쌍둥이, 그 다음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뱃속에서 뭐 좋은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뭐 나쁜 일을 했느냐 지금 얘기할 수도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가르치시려고 한 엄마에서 쌍둥이에서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안 택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괜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구원 역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봐라. 선택에 있어서 지금 조건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인간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 지금, 뭐예요, 이거? 쌍둥이인데. 근데 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이 인간들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에서는, 그럼 어떡하느냐? 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럼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참 재밌죠. 제가 이거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아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여러분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러냐? 응? 아니, 이게 지금 둘이 태어나지도 않고 쌍둥이고 한데 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 뭐야, 하나님 왜 이러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또, 이, 팍. 이게 막혀요. 왜? 아, 이거 웬만한 사람이 들어갖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들어서는 결론이 하나님은 그러면 뭐한 사람, 뭐 공평하지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더 황당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는.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사람이 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 그래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러면 좀 이제 불만을 좀 터트려갖고 좀 좋은 대답을 들을 줄 알았더니 더 황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케 할 자는 강팍케 한다. 듣는 사람은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뭐야 이거 그러면. 근데 꼭 하나님과 죄인의 이 컨버세이션이 이렇듯이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의 컨버세이션도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거기다 뭐 설명을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갖고는 뭐 하나님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요. 그런 소리도 있어요. 내가 뭐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미니안주의가 그런 소리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싫어서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칼빈주의, 즉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전해지니까. 그래갖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이런 나쁜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얘기가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인간 수준에서는 말이 됩니다.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아니 우리가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런 게좀 말이 안 통하는데 왜? 하도 뭐잘 믿으시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갖고 누굴 전도를 하겠냐? 걱정이 됩니다, 이거 사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 근데 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진리를 전해야죠. 아, 뭐 거짓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건 아니죠. 근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갖고는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도 않은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죄인의 마음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왜 바로 왕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해놓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이게 참이 죄인의 마음이 아주 나빠요. 그 구절을 19절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요. 아니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리요라고 진짜 믿었으면 그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대적할 수 있다며요. 인간이 추수하는 거라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알미니안 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왜 뭐라 그래? 하나님을 누가 대적해? 아, 또 그거 믿는 것 같지. 믿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게이 죄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참.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또 마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 20절.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이때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에, 끝이 없습니다. 죄인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죄인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많은데, 죄인한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저에겐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짓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지. 강제로 짓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여기 유혹이죠. temptation. 사람이 temptation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템테이션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케 한다는 것은 바로 왕이 죄짓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 말이 지금 성경 전체를 볼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짓게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죄짓기 전에 즉 여러분과 이런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즉, 내가 죄에 빠진 그 상태에는 죄에 빠진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면 좋은 게 열리죠. 즉, 이것은 지금 그 인간의 네이처가 죄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의로우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즉, 완전 타락된 자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 죄라는 것도 세상 도덕적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 수준에서, 세상 관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 짓는 것은 없습니다. 다 원해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 그죄 짓고 싶어서 졌지. 아예 정말, 물론 죄를 안 짓고 싶은 면이 없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항상. 근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지면은, 예?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쾌감이나 기쁨이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이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죽도록 그냥 고통과 고난 이런 거면 왜 짓겠어요? 누가 죄를? 결국은 내 지옥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그 당시에 이 죄악된 이 네이처가 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인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원해서 죄 짓는 것이라.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억지로 죄 짓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14장 8절, 14장 17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 13절, 7장 14절, 7장 22절, 8장 11절, 8장 15절, 8장 28절, 9장 7절, 9장 34절, 9장 35절, 13장 15절을 읽으면요. 거기에는 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강팍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면은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케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그 내용과 바로 왕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리라 하신 후 10개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물론 10개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강팍케 하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10개 재앙 때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그 10개잖아요, 10개. 그 재앙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재앙을 하고는 뭐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데 그때 이 강팍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내려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처음 다섯 개 재앙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바로 왕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섯 개, 처음 다섯 개 재앙은. 그런데 나중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야 9장 12절에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것은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수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해 했다 그러면 좀 혼동이 오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난 게또딱 반으로 날아갔고 다섯 번은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다음 다섯 번은 이제 하나님이 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의 말씀 18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즉, 죄인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수준이 완벽해요.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핑계를 못 댑니다. 왜?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의 현실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로 그걸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이제 뭐 베레벨 결국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24절 그러므로 즉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러므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 이들이 그 완전 타락된 상태에서 그 완전 타락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진리를 막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사 죄 짓느냐?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즉,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즉,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것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벌써 강팍해져 있습니다. 완전 타락된 그 인간으로서 강팍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강팍해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 강팍된 그 현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낍니다. 그죠? 음해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진 모습. 그대로 그 완전 타락된 그 현실에 내버려 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섭을 받기 싫어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강팍된 그 마음을, 강팍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그들은 그들 원하는 것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다. 예. 즉, 죄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러느냐? 7장 3절 5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느냐?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려 하려 하였다. 즉, 왜 강팍케 하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강팍해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영광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바로 왕보다 나은 자들이었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과 저도 바로왕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살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즉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더 바로왕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뭐 내 마음은 덜 강팍한 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냐, 구원을 하시는 거냐, 이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 자신한테는 불가능한 일인가를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그냥 이 원칙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은혜를 못 받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인간들.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 그 선택하신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뭐 구약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서 제일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읽을 수밖에 없는 36절. 에스겔서 36절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강팍한 마음과 반대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즉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굳은 마음, 뭐 강팍한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즉 죄에 빠져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던 우리들인데,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상태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직접 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하여 성경, 그 성경대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물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 성경에 마음이 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구원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거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분께 모든 걸 바칠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듣는 만큼 그때는 생기잖아요. 좀 지나면 없어지지만, 저도 그래요. 가르칠 때는 막장 생겼다가 좀 지나면 이제 식어요, 그죠? 자꾸 가르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제가 참, 일주일에 막 무지하게 많았을 때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계속 가르치니까. 그때만큼은, 마음이. 예. 여러분도 들을 때만큼은.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 예수님 증거하고, 이제 그 예수님 삶을 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떠한 상황에서 뭐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한심한 시츄에이션에 여러분이 있던 간에 여러분은 그 세상 수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을 준비하게 지금 만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 사람, 천국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되게 벌써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이게 지금 역사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정말 뭐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식으로만 판단하면 정말, 와, 이거 정말 한심하죠. 그러나 한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지금 살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즉, 강퍅한 마음은 죽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을 그 예수님이 주장하시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대로. 즉,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건데 주일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품으라 하고 여긴 말하지만 또 다른데 보면 너희는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왕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강퍅해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퍅한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그 옛날에 강팍했던 그런 모습들이 뭐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살면 살수록, 죽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 강팍한 마음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는 강팍한 마음의 모습이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사는 겁니다. 이 천국의 마음은 평강입니다. 편안한 거죠. 뭐 세상의 일이 잘 돼서 편한 게 아니라 진짜로 편안한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이 평강을 어떻게 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드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거에 자꾸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비밀. 이걸 비결이라고 나오지, 성경 말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로 왕, 이 지는 잘난 건줄 알고 그 왕으로서 엄청난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정말 사회로 말하, 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성공합니까? 태어나서. 그러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뜻이 전해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죠. 네, 질문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구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져주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귀한 생각들, 그런 행동들, 그런 이 말들,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천국 현실이, 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현실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